아브라함은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예수님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15번이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그러므로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쯤 살았던 사람인가? 역사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 옛날 상상도 할 수 없을 땐 줄 알지만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개 주전 2000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말하는 이락의 옛 바벨로니아 왕조가 있었던 때였고 우리 한국 고조선으로 말하면 단군 기원이 주전 2333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고조선의 시작보다는 약 333년 전 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하게 하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살았습니다. 의로운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리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노아도 죽고 그 자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인간들은 죄를 범해서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2000년대까지 아브람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인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직 인간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이락의 걸프만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의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말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자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광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구원, 즉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하였는가를 상고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복을 주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락이라는 말인데 이 바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15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축복하다고 하는, 복받는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무릎을 꿇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신하가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복받는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과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축복의 개념이 번세, 번영, 자녀, 장수와 같은 지상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영원에 대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지극히 지상의 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더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의 표현은 땅에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늘의 별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내가 드디어 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텐데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 좋은 모든 여건이 준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복된 환경이라. 이것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간 창조가 우주만물의 창조가 끝나고 인간 창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은 내가 땅에서 노력해서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게 하여 하죠. 향하여 주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다 권한을 주신 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복을 누리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내신 법인데 이 법은 무효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이 창조의 근본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주 만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계획을 하셨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말에는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떠나면, 순종하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이 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즉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강간하는 그 일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정직했고, 물론 절대적인 정직은 아니겠지만 정직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열왕기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이후에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슈퍼볼 챔피언을 이끌어낸 레드스킨, 워싱턴 레드스킨 헤드코치를 지낸 조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근래에 출판한 책은 그 이름이 게임 플랜 포 라이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게임하는 것과 같다. 당신과 나는 다 운동선수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총감독이다. Life to me is a game and you and I are the players. God is our head coach.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헤드코치라고 한다면 헤드코치의 말 안 듣는 선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지난 75년 동안 쌓은 모든 관계, 명예, 성공 그리고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75년 동안 살던 고장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보고 You are my friend 한다면 그것도 큰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오하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은 1632년에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교도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미국 그 당시에 미지의 땅, 미개한 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뉴 잉글랜드에 정착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1년이 되지 않아서 163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163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존 하버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모으니까 779파운드였는데 요즘 달러로 환산하면 1262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400여 권의 책을 함께 1년 전에, 2년 전에 새로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설립한 그 대학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이사회에서 그 학교 이름을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는 1년도 안 돼서 죽었지만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육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말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과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며 모든 일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나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너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도 단산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Exalted Father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람이라고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을 이제부터는 쓰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내가 지어주는 말을 쓰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Father of many, 열국의 아버지라.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대대로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민자로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는 이 거대한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 땅으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야곱의 열두 아들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잊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가 될 때에 430년이 지났지만은 인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 이후 4천년이 지났지만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로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By faith, Abraham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가리우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따라오라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I command you to go forth with closed eyes. 눈 가리우고 따라만 오라. 아브라함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00마일에 가까운 먼 거리를 목적지도 모른 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증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드디어 목적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이 세겜 땅, 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세겜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돌밭입니다. 이 땅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편없는 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드디어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씨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다음에 번역하면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중턱에 이르러 두 종들을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이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두 종들에게 한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 말에는 나슈바 알레이켐 We will return to you I and Isaac We will return to you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그가 범한 불신앙의 결과로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므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마 약속을 어기는가 보다.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 하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남겨야 된다.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하지 아니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 아랍 족속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선교사란 언어와 인종이 다른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글래서 교수는 아브라함은 선교의 개척자라고 말했습니다. Abraham should be regarded as the pioneer in mission.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똑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시 말하면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딴 나라에 가서 딴 민족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인구는 68억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2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는 아직 미완성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으니 아직도 선교는 미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로 부름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신 것이며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로 선교 헌금으로 또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창수 목사님께서 중앙장로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50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서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50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빨리 순서대로 이름 등록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선교사로 떠났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리타이어 하시고 선교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